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옛날은 그 10절 앞에 나오는 그 이날 전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날 전이 언제냐? 옛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전 재건을 중단한 때를 말합니다. 성전 재건 이전의 상태를 말하죠. 이때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느냐 하면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인데요.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사람도 삯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삯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사람도 짐승도 삯을 얻지 못하였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땀 흘리고 노력한 수고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치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외부적인 적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반대자가 있었던 것이고 괴롭히는 자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로 치고 받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놓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성전 재건합시다 했을 때에 긍정적으로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반대하고 괴롭히는 자들도 있어서 서로 치고 박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 서로 간에 그러한 이제 괴로움이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 서로 간에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를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압제와 착취도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11절 말씀에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여기서 이제는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옛날, 이날 전의 형편은 그랬는데 자 이제는 성전 재건을 한 후 성전 재건을 하기 이전과 이후를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전 재건을 한 후에 이제는 그 백성들의 형편이 아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죠.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성전 재건 전과 그 후가 이렇게도 다릅니다.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성전 재건 이전 옛날과는 다르다. 그렇게 옛날과 같이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복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성도가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이걸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 누림의 복입니다. 12절에서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였죠. 이 누리는 복이 성전 재건을 한 후에 받은 복입니다. 복을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받은 복이 있고 모으는 복이 있고 누리는 복이 있다. 뭐 나누자면 그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진정한 복은 받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은 복이 많아서 많이 가지고 쌓아두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성전 재건 이후에 받은 거니까 성전 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은 외적인 것을 말합니다. 지난 날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은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중축하고 재건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외적인 건물인 이 예배당을 의미하지가 않죠.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6장 1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성전은 어떤가. 나의 성전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의 성전이 황폐하고 영적인 상태가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 이전과 같은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도 짐승도 삭슬 얻지 못한다고 하였잖아요. 이 말은 힘들게 땀 흘리고 노력한 수고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 치게 하였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평안함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성전을 재건하여 든든히 세우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28장 22절을 보면은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범죄하여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할 때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황폐한 때이죠. 영적으로 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이러한 때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강대국 이방 강대국을 의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신까지 의지하면서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가 이방 나라 아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동족인 이스라엘 손에까지 넘겨져서 살육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조적으로 아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히스기야는 조상들과 아버지 아하스 왕의 행한 그 악한 길로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척결합니다. 우상 제단을 척결하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리며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죠.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은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느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그들의 형편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과 그 이후 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한 전과 후의 그 결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진 관계, 떠난 관계, 단절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단절된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복도,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은혜와 복과 생명이 아니라 오로지 사망일 뿐이에요. 멸망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에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한 통신원이 부대와 부대 간에 교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총알이 비옷하는 전쟁터에서 전화 통신이 두절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신이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몇만 몇십만의 장병들의 그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신의 힘을 다하여 통신선이 끊어진 데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양쪽 전선을 두 손으로 잡아당겨 접선을 시켰답니다. 그는 적탄을 맞아 쓰러졌지만은 양손에 쥔 선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이 개통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그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개통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단절된 것을 연결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의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진 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내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 세상의 것을 받고 또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 정말 주님을 위하여 또 나누고 섬기는 삶에 나의 것을 나누며 섬기며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누리는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누림의 복이죠. 그러려면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떠난 삶이 아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섬김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 재건 후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평강의 복이죠. 자 12절 말씀에 보면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죠. 그걸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두 구절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라는 말씀, 또 하나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였다, 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결과 두려움이 아니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강의 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그 은혜로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평강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하죠.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었을 때 거절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선물을 주었을 때 거절당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섭섭할 겁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정성을 무시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 겁니다. 주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도 그것을 여러분 열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둔다면 그것도 참 서운한 일이죠.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평강을 말씀하시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의 씨앗이 심어질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기쁨도 없을 것이고 천국의 소망도 없을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냥 평강을 얻기 이전에 내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죄사함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선행될 때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평강이 선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9절에 있는 말씀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어떻게 해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셨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강의 주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